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거칠고 힘든 세상 속에서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된다.
건강하게 생각하고
건강하게 살아내는 아몬드 클럽.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담입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 네. 잘 보냈죠. 요즘 날씨가 진짜 봄 날씨라서 하루하루 날씨가 좋아지는 걸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네, 따뜻해지니까요. 옷이 좀 얇아지잖아요. 네네네.
아, 맞아요. 너무 네. 좋아요.
롱패딩에서 벗어나는 게 진짜
그니까
너무 오래됐어요.
벚꽃 피니까 확실히 좋기는 좋더라고요. 맞아요. 기분이 달라요.
벚꽃 그쵸? 핀 거 보셨어요?
아, 저 그 부산 지난주에 부산 내려갔다 왔는데 벚꽃이 완전 만발해서 너무 예뻤어요.
거기 벚꽃 네. 벌써 폈군요. 네. 진짜
광안리랑 달맞이 언덕 쭉 올라갔는데 차는 굉장히 많이 막혔는데 벚꽃 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이제 봄이 되니까 확실히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산책도 하려고 마음을 좀 먹게 돼서
맞아요,
조금
맞아요.
더 건강해지는 계절 중에 계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몬드 클럽이 한 3, 4개 에피소드가 올라갔잖아요. 네. 사실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지인들한테도 이렇게 막 알리고 있고
맞아요, 맞아요.
애플이랑 스포티파이랑 지금 팟빵 업로드가 되고 있죠.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최근에 애플에서도 순위가 되게 많이 올랐다는 좋은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뭐 또 우리만 좋으면 안 되고 우리 듣는 사람들이 좋아야 되니까
아, 시청자님들도 다 좋으실 거라고 믿고 있어요.
시청자분들도 같이 이렇게 좀 약간 커뮤니티가 되면 좋겠다.
맞아요. 네.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다.
네,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 그 이제 편집하다 보니까 너무 비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아 이게 좀 건강한 얘기를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했지만 어쩌겠어 그게 현실인 걸. 현실을 나눠야지 뭐. 하나하나씩 점들을 선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처음으로 MG 남성분들을 좀 모셔봤어요.
아 요즘 진짜 잘 되고 있는 영화가 파묘잖아요. 저는 진짜 공포영화를 못 보는데 정말 한 6년 만에 처음으로 공포영화를 본 것 같거든요.
나도.
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게 봤고 오컬트적인 요소들이 나오는 게 되게 흥미진진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덤을 파고 이런 주제도 되게 처음 듣는 주제였는데 그래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 같이 얘기를 해보실 분을 오늘 모시게 되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어떤 분들을 좀 모실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건강에 관련된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지 않습니까?
네.
헬스케어 대표님 한 분과 그리고 응급의학과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노말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네,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 피넛이라고 합니다.
피넛. 네. 좋습니다.
두 분.
저희는 아몬드 세계관을 따라가기로 해서.
아, 너무 좋죠. 네, 그래서.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어.
서울까지
살아있네.
살아있죠. 아니 두 분이 또 친한 네. 친구라 가지고 사실은
힘든 시절을 같이 겪었습니다. 네. 뭐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든 시절이 있겠지만 공부를 오래 했는데 이제 박사 학위를 하는 같은 연구소에서 박사 학위를 했습니다.
진짜 그래서, 힘드셨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 어려운 시절을 서로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연락하면서 지내고 또 의사니까 언젠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챙기려고 네, 노력을 좀 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우리,
네. 노말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노말님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으실 것 같은데 눈빛에 약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네 그렇죠. 저도 네. 같은 생각이고 이렇게 네. 대표님을 통해서 이제 네. 또 여러분도 만나고 하니까 뭐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노말 범주로 다시 들어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만 힘을
정상 범주로 들어오셔야 되니까
정상 범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대표님은 전공 분야가 뭐예요? 그러니까 헬스케어 중에서 어떤 거예요?
아 저희는 헬스케어 중에서 지금은 유전체 관련해서
유전체
네, 네, 연구를 하면서 그 유전체를 근데 소장님 편을 제가 좀 듣고 왔긴 했는데
아 소장 1편 들으셨구나.
네, 소장님 몸 BTI 네. 한 편도 듣고 왔는데 그런 저희는 그런 유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네, 개인 맞춤 솔루션을 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사실 박사 과정 때는 그 유전체 전공은 아니었고 저 피부과학 쪽으로
피부과학이요?
해서 피부과학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미백 관련돼서
미백?
네,
남자도 뭐 쓰시는데요, 그래서 네,
네, 남자는 뭐 그냥 우로 쓰죠.
우리는
네, 뭐, 네, 네, 우리는 아, 근데 그런 걸 좀 했었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미백 관련된 맥 작용 기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저는 박사학위를 썼고 여기 노말림은 조금 다른 그 항염증 쪽으로 쓴 걸로 아주
노말림은 네. 그러면 응급 의학을 이제 전공의로 이제 들어가시고 전문의가 되신 거잖아요.
네네.
수많은 학과 중에서 응급의학을 선택하셨던 이유가 궁금해요. 되게 빡시잖아요. 왜냐하면 급하게 달려가야 될 수도 있고 밤낮 없이 어쨌든 환자 돌봐야 되고 다 정말 응급실의 그런 상황들을 맞이해야 되는 거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퇴근을 할 수 있고 그다음 집에 가서는 전화를 안 받을 수 있는 곳.
오히려 워라벨이 좋은.
네, 그렇죠. 전화 안 받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것도 있고 평정심 있는 분들이.
평정심. 네. 저희가 오늘 주제가 파묘잖아요. 혹시 응급의학과에 계시면서 신병 걸려서 이렇게 몸이 아픈 분도 혹시 마주한 적이 있어요?
서양의학이라면 좀 그렇지만 일단 의학을 하는 관점에서는 그런 범주를 이제 신병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정신과 범주 중에 신체와 장애 뭐 아니면 조현병 어떤 그런 범주 안에 있는 그런 스펙트럼에 있는 표현형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분들인데 우리나라도 고유의 문화가 있잖아요. 무속 문화. 그게 예전부터 있었으니까 그건 또 그분들 입장에서 뭐 신병이다. 뭐 신내림이다.
그치.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은 꽤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 의사 선생님 관점에서 그런 무속 신앙을 좀 믿으세요?
무속 저는 약간 어릴 때 시골에서 섬에서 자랐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면 섬이면은 배를 타고 사람들이 그러면 예전부터 어떤 대자연 앞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무당이나 이런 분들의 힘을 굉장히 많이 빌리고 실제로도 무당의 그 밀도수라고 하는 그게 전국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자연스럽게 접하고 자랐고 뭐 구타하는 것도 많이 봤고 그다음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른 사람 목소리를 이렇게 흉내에서 내거나 내가 분명히 알려주지 않는 정보인데 뭐 알려는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걸 많이 봐왔긴 했는데 설마 그렇겠어? 뭐 누가 어디서 그런 정보를 알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그다음에 그 자연과학을 뭐 나름 또 전공한 사람으로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살면서 이제 죽어가고 그다음에 다시 살아나고 뭐 어떤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쩌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과학 을 전공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혹시 사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노말님과 같이 가서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두 분 같이 가셨어요? 네.
데이터도 안 나오고 하니까 용한대 가서 한번 사주나 한번 보자.
그래서 뭐래요?
그런 거서 연말에 귀인이 나타날 거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귀인이 나타났어요.
진짜?
진짜요?
누구요?
실험을 되게 잘하는 마스터 하신 분이 연구원으로 오셔가지고. 저희를 실험적인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셨죠. 네, 그래서 언제 기억 좀 나나요? 그때
전혀 안 나시죠? 네,
어쨌든 거기 가서 봤고 뭐 성격도 얘기했었고
비슷하게 맞췄어요.
네, 비슷하게 맞췄었고 그다음에 뭐 생물학과 관련돼서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너랑 생물학과랑 맞고 안 맞고 뭐 이런 것도 좀 봐주시고 했던 기억이 나고 네, 그래서
신기하다.
네, 어쨌든 그때 갔을 때. 신기했었죠.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는 영화 파묘의 몇 가지 장면을 좀 추려서 응급의학과 선생님과 우리 유전자 박사 선생님과 함께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건강이랑 뭔 상관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파묘의 영상들을 보면 와 저러면 그냥 바로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너무 명확한 장면들이 꽤나 많아서 네.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장면이 이제 그 주인공들이 다 문신 같이 막 팔에도 하고 막 얼굴에도 막 한자
맞아요 막 새기고 가잖아요
하더라고요.
저도 네. 진짜 약간 문신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 보면 항상 궁금했던 게 저분들은 링겔 어떻게 맞지?
맞아.
제가 아토피잖아요. 그래가지고 피부가 두꺼워져서 혈관이 안 보여서 되게 많이 고생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손목에 찔르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피가 안 나오니까 안에서 이렇게 돌리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뭘 건드린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막 훅 이렇게 하고 눈이 깜깜해지면서 거기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아무도 이제 아 요즘 지금 침대 없습니다 다 기다리세요 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침대가 나타나더니 저를 태워가지고 어디 이런가 막 달려가면서 부모님이 저한테 막 정신 차리라고 말 계속 거르라고 저한테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잃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주사 공포증이 있으신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오히려 더 무서워진 케이스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토피에 이제 안 좋은 흔적이 링겔 맞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문신이 더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혈관은 눈으로 찾는 게 아니고 손끝으로 찾는
거예요. 진짜요? 네,
대박.
혈관 손끝으로 찾아?
네, 만지면 맞아요. 고무줄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 혈관의 밀도와 조직 피부 밀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자꾸 이게 짬이 많으신 분들은 경력이 많으시니까 작은 거, 그다음에 어린 애들 작은 사이즈 정도 깊이 있는 거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잘 찾아내시고요.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하신 말씀해 주신 게 이게 실신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그게 저도 저번 근무 때 건장한 남성분께서
네. 실신했어요.
네, 이게 두부 손상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이제 술을 많이 드시고 넘어졌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찢어져 있어서 아침에 깨매러 오신 거예요. 동치는 막 190에 당연히 깨매드렸죠. 네. 근데 깨매는 게 그 스테이플러 같은 걸로 이렇게 두피를 탁 깨매는데 아저씨께서 덩치 건장하신 분께서 시술을 딱 받고 나셔서 조금 있다 쓰러지신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그게 네.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이나 주로 통증 이럴 때 나도 모르게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것을 몸에서는 안전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심박동수와 혈압을 뚝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로 피가 안 가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셧아웃 되듯이 하면서 쓰러지게 되고 창백해지고 땀이 막 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런 적 없으세요? 응급의 약과 계시면서 스트레스로?
저는 없고 세부 실습이나 처음 수술장 같은 거 들어가서 피 보면 떨어지는 동기들이나 뭐 새로 실습 오신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네. 운동하다가 네. 그 봉크라고 하거든요. 네. 에너지가 다 빠져가지고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네. 봉크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아 이게 정신력으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게 좀 깨달았었고 많은 보급품을 챙겨서 계속
달달한 거?
네, 달달한 초코바라든지 그리고 또 그런 식품이 있어요. 거기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맞아.
제가 한번 타면 한 150km 타거든요.
엄청 타시네요. 네, 그 파묘의 영상 그게 그린 거겠지만 진짜 실제로 얼굴에 그렇게 문신을 하면 건강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네. 요즘 문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염료라는 것 자체가 중금속이 어쨌든 들어가야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색상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검증받지 못한 곳에서 생산된 염료를 통해서 신체 내에다 주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부작용들이 예전에는 좀 많았다고 저는 그 논문에서 본 적이 있고 요즘은 많이 이제 나라에서 관리를 하니까 좋아지긴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걱정되는 게 이게 이제 MRI를 가끔씩 찍을 때가 있거든요. 특히나 머리에 문제가 있을 때. 근데 MRI의 원리는 큰 자석 안에 이거 몸을 넣어서 네, 그걸 이제 자기장을 이용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데 만약에 금속이라면 반응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진짜 궁금하다. 네, 많이 막 온몸에 막 용 문신을 그렇죠. 하고 네. 만약에 MRI 찍으면 그게 어떻게 될지.
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오면 걱정이 돼서 이제 논문을 막 찾아보면 이게 거의 이제 반응이 없다고 나는데 그걸 논문에서도 확신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검사를 하다가 뭐 자결감이나 발열감이나 어떤 자극 증상이 나면 멈춰라고 이제 확인되어 있는데 경험하기는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이 없기는 한데 만약에 기술이 더 발전되어서 이제 말하기 성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점 더 센 자석으로 보면은 몸 안을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상용화가 되면 더 어떤 자극의 빈도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문신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또 문신의 범위가 굉장히 넓으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뭐 이레즈미처럼 이렇게 전신을 하신 분들 계시고 해서 그런 위험성이 있진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하게 될 때 그런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응급실에서 본 문신한 사람의 최고봉은 어떤 문신이었어요?
목 밑으로 다 대신 분 봐서 얼굴 빼고 목 밑으로 대신 분. 그
발까지?
네네. 이게 발목까지 이렇게. 딱, 딱.
그러면 뭐 어떻게 주사 같은 것도 어떻게 나요? 그냥 뭐 그 보이기는 하겠다만.
안 불편하세요?
주사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또 상처가 크게 나서 오시면 이게 깨매야 되는데 네. 그림의 영역을 잘 맞춰줘야 돼요.
아,
그렇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깨매서 그림이 울지 않게.
아 울지 않게.
그렇죠. 막 호랑이 얼굴 삐뚤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 그래 그래. 네. 찝히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네.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그, 되게 그러면 힘드시겠어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막 어떻게 보면 덥한. 진상일 수도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평정심.
꽤, 그렇죠. 평정심 유지하면서 꽤 오랜 시간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몰 토크 하면서 뭐 어려운 거 없으신지 하면 또 의외로 또 대답 잘해 주시고요. 그렇게 뭐 또 한두 시간 이렇게 한땀 깨매기도 합니다.
두 번째 장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마 기억을 다 하실 것 같긴 한데 막 그 왜 돼지 치고 네, 막 그 굿하고 막 하는 그 장면에서 네. 막 피가 엄청 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피가 튀고 막 얼굴에도 묻고 입 주변에 피투성이가 되고 막 약간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네. 그 장면 보면서 저 그 생각했어요. 만약에 진짜 다른 사람의 피를 내가 마실 정도로 많이 먹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왜냐하면 피라는 거는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통 공급을 받잖아요. 다른 사람의 피를 공급받을 땐.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요. 그 궁금증이 좀 있었어요.
전염이 된다든지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피를 마시는 그런 행위도 그럼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마실 일은 거의 현대사에서는 없겠지만 예전에 보면 우리 뭐 모자들이 손가락 이렇게 딱 해서
네.
그 병약하신 부모님께 이렇게
네. 피를 먹이고
피를 그죠? 먹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전래 동화로 있는데 옛날에. 피를 이렇게 우리가 원심분리기라는 것에 넣고 돌리면 중량대로 이렇게 층이 나눠지거든요. 그러면 한 45%는 혈구라고 해서 우리 적혈구, 백혈구 이랬던 고형 단백질 덩어리가 되고 나머지 55%는 혈장이라고 하는 물처럼 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거의 한 90% 이상이 물이고 나머지는 또 뭐 필요한 단백질, 뭐 무기물 이런 게 이렇게 네. 층이 되는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물이거든. 물에 단백질 파우더 탄 느낌.
피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뭐 하셨다 하면 그냥 단백질 먹고 물 먹는 건데 우리가 충치 없는 사람 없고 그다음에 요즘 다들 뭐 위궤양이든 위염이든 어떤 점막세포에 손상이 있는 것들이 아마 분명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새 우리가 이제 흔히들 바이러스나 어떤 병균들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이 가진 뭐 C형 바이러스, B형 바이러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와, 근데 그러면 아까 단백질 쉐이크 탄 느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예전부터 막 진짜 뱀파이어 막 이런 거 진짜 말이 많은데 우리 막 예전부터 뭐 이런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쓰였던 스토리잖아요. 피를 먹는 존재.
투표기.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진짜 피를 먹으면 건강에 좋을 수도 있는 거네요? 단백질 쉐이크 먹는 거니까?
그럴 것 같지 않은가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피를 이렇게 수혈 받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실험 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실험에서 늙은 쥐에게 지금 갓 태어난 쥐의 피를 수혈해서 했더니 확실히 좋아졌다, 노화가 둔화됐다는 그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에도 맞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뭐 잘만 수혈된다면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나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파묘의 영상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거기에서 이제 사람 피도 있는데 돼지 피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사람 피랑 돼지 피랑은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 피를 어떻게 하다가 좀 한 모금 마셨었어 이렇게 아메리카노 마시듯이 한 모금 사람 피를 먹는 것과 돼지 피를 먹는 건 완전 또 다르잖아요.
단백질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돼지나 소를 다 이렇게 엄청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된 그 대량 농장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간혹 뭐 야생 동물들 드시는 네.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멧돼지, 뭐 전둥오리, 노루 등등 그리고 야생에서 관리되지 않는 것들의 피를 먹게 되면 거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희한한 바이러스나 기생충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제주도에서는 그 집집마다 돼지를 많이 키웠고 그때는 기생충약이 없었을 때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근육을 파고드는 기생충 같은 게 있어서 그걸 먹고 갑자기 열이 나거나 근육이 아파서 가면 그 근육 속에 그런 돼지 기생충들이 발견되고 했던 뭐 물론 저희 시대 아니고 저희 이전 세대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아 저는 진짜 볼 때마다 그 약간 이거 그래도 괜찮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주인공인 최민 누구죠?
최민식?
최민식 아저씨. 네, 최민식 아저씨께서 자꾸 땅의 맛을 보는 거예요.
흙 먹잖아, 흙.
네. 네. 근데 그거 흙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아, 근데 실제로 그게 초콜릿이었대요. 초콜릿 파우더.
아, 진짜요? 아, 맛있게 그래서 되게 달달하게 잘 드셨다고 하시더라고. 어, 근데 그렇게 땅을 맛보고 하면 저는 약간 좀 어? 이거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거기 사람이 묻혀 있는 흙이잖아요. 분명 그거를 분해하는 그냥 미생물들이 다 이제 섞여 있는 그런 흙일 텐데 그걸 맛을 보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시체의 일부분을 먹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치, 그리고 또 그렇죠. 일단 돌이고. 네. 그리고 흙을 또 많이 먹으면 그 담석.
담석, 뭐 요관결석.
그런 거 요로결석. 생기지 않아요?
흙에 네,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흙이 몸에 들어오면 또 소화관을 쭉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변으로 나와요? 쭉 나올 거고 몸에서 생기는 돌들은 그 돌이 들어와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칼슘이라든가 이런 무기질들이 이렇게 어떤 대사에 의해서 생겨서 이제 내려오는 관을 막게 되면은 흔히 많이 아픈 거는 우리가 요로결석이라는 거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간 속이라는 데 담관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또 돌이 쌓이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어릴 때 애들 막 놀이터에서 놀 때 보면 흙 먹는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그 흙 다는 거 자체 되게 싫어해서 아예 가진 않았고 근데 둘째는 좀 되게 그런 입에... 거에 대해서 되게 그쵸. 거부감이 없어서 놀이터에 풀어놓으면 이제
흙을,
거, 예, 흙을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식겁할 때가 있고 근데 흙 먹는 거랑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흙으로 이제 뭔가를 감지하는 그런 영화에서는 약간 네. 그런 용도로 활용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아이의 똥을
먹어봐요? 아, 진짜요? 아,
네, 조금 맛. 네, 저희 대박. 아이를 너무 사랑했나 보지. 네, 조금.
왜 먹어요 그거?
괜찮은지 그냥 네, 뭐 예전에 임금님의 똥을 먹어 맛을 봤잖아요. 거의 내 내금이들이 그런 거랑 비슷하게 지금은 아니지만
아,
어렸을 때
진짜 먹어봤어요?
네 맛을 그냥 한번 봤습니다.
무슨 맛이에요?
밥을 먹었을 때는 제가 먹어보진 않았고 힘들어요 먹기가 아시다시피 거의 성인과 같은 부류기, 종류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이제 분유 먹거나 이럴 때는 제가 그때 한창 마이크로바이옴에 빠져 있을 때라. 그걸 다 샘플링 했어요 제가 얘가
어떻게요?
태어났을 때부터 네. 한 1년에서 2년 사이를 이 친구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혹은 뭐 피부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변을 채취해서 샘플링을 해서 이걸 분석을 해봐야겠다 나중에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해서 그때 맛도 봐서 또 문제가 있을 때 맛을 봐서 그 맛도 기록해놓고 그게 나중에 임상 자료로 나중에 좀 쓸 것 같아서 기록을 해놨던
좀 특이 사항들이 네. 있었어요?
특이한 건 아직 분석을 안 해봐서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좀 궁금한 거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네. 거는 분명히 이 친구가 아토피가 발생했었거든요 초기 증상을 제가 이제 또 의사 친구에게 물어봤을 때 아토피 초기인 것 같다라는 판정을 받았고 그때랑 정상일 때 어떻게 좀 그 변화가 있을지 그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 좀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마이크로바이옴 얘기 조금 더 하면 보통 3세 이전에 그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이 결정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3세 이전에 이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좋은 쪽으로 유지시켜줘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유산균 먹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영향이 조금 어떻게 좀 벗기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좀 맛을 봤던 적이 네, 있습니다.
나 처음 들어봐. 네. 애기 똥 먹었다는 사람. 그러니까. 아빠는 처음 들어봐요, 진짜.
네, 와, 흙을 넘어서는
대박이다.
새로운.
아, 흙과 너무 관련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노말님도 드셔본 적은 없으세요?
제가 지금 아빠로서 부족한
거예요. 네,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반성하실 거
같고. 그러니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네. 이게 이식증이라는 거 있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지속적으로 먹는데 이제 아기가 아닌 사람들이 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이식증이라고 하는데 그건 주로 흙 먹는 분도 계시고 머리카락 뜯어 먹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그런 다양한 것들 자갈 먹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분들 연구를 해보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몸에 어떤 물질들이 부족했을 때 나타난다고 하긴 하는데 흙을 대량으로 먹는 사람들을 보면 뭐 큰 문제는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많이 잊혀지게 하는데 아까 말했던 기생충들 중에 그 생활사를 모래와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래에다가 뭐 무슨 고양이나 개가 변을 누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기생충들의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생존력이 강한 애들이 있어서 그런 아래 상태로 어떤 사람이 먹게 되면 내 배 안에서 이제 그 기생충들이
낳는 거지.
놓고 거기서 다시 증식을 하게 되고 그걸 또 다시 이렇게 변으로 나가면은 또는 그런 공유하는 그런 생활하는 기생충들이 있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80년대 초반 세대들은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봄,
그래,
가을.
맞아요. 그리고 그거 안 먹으면 이제 그 변에서 긴 기생충이 막
해충,
나왔다고.
네.
그 얘기를 해서 저는 너무 놀랐었거든요. 네. 어, 있었다고요.
분변 검사도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 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게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싹 없어졌는데 5년 전에 그 기생충을 실제로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책으로만 공부를 했는데 어떤 11살이었나 초등학교 할머니 집에 놀러 왔는데 엉덩이가 너무 가렵다는 거예요. 너무 긁고 긁고 해도 안 돼서 할머니 너무 걱정이 돼서 응급실에 왔는데 뭐 소양증 정도 생각하고 이렇게 장갑을 끼고 이렇게 딱 저희는 의사니까 이렇게 이제 시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신체 검사를 해서 딱 이렇게 병변을 이렇게 딱 봤는데 수많은 벌레들이 네, 항문 주위로 이렇게 엄청 한 1mm, 2mm 되는 지렁이 같은 모양의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눈으로 보였어요?
아, 눈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놀랐는데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옛날 배웠던 게 생각난 거예요. 요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실험실에 보냈더니 요충이 맞고 아, 근데 이거는 없어진 줄 알았는데 실제로 눈앞에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이 우리가 커는 그 사이에 기생충 먹는 문화, 기생충 약을 먹는 그런 문화가 없어졌다 보니까 이런 게 다시 또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나타나면 가족들, 그 친구들도 분명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같은 것도 없어진 줄 알았는데 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나타났다가
맞아요, 맞아요.
이런 것도 뉴스를 간간히 보고 있고요. 어떤 기생충에 대한 감염들. 환경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약을 한번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봄에 항상 뭐 봄, 가을에
아,
먹잖아요.
저는 안 먹은 지 좀 됐거든요. 원래 그런 거를 약을 주기적으로 뭔가를 챙겨 먹는 게 저는 강아지는 주기적으로 약 잘 챙겨주지만 저는 안 먹거든요. 그렇잖아요. 강아지 맨날 이렇게 약 먹이고 하지만
그치, 그치.
저도 먹어야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장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뱀 머리를 팍 자르면 팍 자를 때
네.
이제 뱀 얼굴이 그 이제 여자 귀신 형상을
맞아요.
하는 요괴 중에 그 장면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누레온나라고 하는 이제 일본 귀신이 나오는데 뱀에 이제 사람 머리가 달린 장면으로
네.
이제 나오잖아요. 저는 그 장면 진짜 너무 잔인했는데
맞아요.
사실 처음에 사람 얼굴인지를 몰랐어요. 다시 나오는 장면 보니까 사람 얼굴이 딱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 장면 보면서 뱀에 물리면 만약에 산에서 응급의학과니까 아, 뱀에 물려서 오신 분도 많이 보셨어요?
네, 제가 그 훈련 받은 곳이 그 도농복합 지역이라서 가을에 이제 겨울잠을 자기 전에 뱀들이 독이 이렇게 시즌별로 지역별로 다 달라요. 뱀의 독이 똑같은 종류의 뱀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민할 때 뭐 농산일을 하시다가 손에 물리거나 뭐 등산하시다가 밟아서 뭐 다리에 물리시거나 또 뭐 손에 물리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 이렇게 딱 묶어서 피 안 통하게 하라고 하는 거랑 피 뽑으라고 피 빼라고
그리고 막 입으로 막 이렇게 빨아들여서
뱉으라고
그러잖아요.
어 맞아요. 그걸 대표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아주 잘 알려주셨어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배운 거지?
그러니까요.
예전에 어떤 뭐 그런 좀 잘못된 홍보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뱀은 이게 그 습성 자체가 물고 나면 자리를 잘 안 떠나고 다시 한번 공격에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자극하거나 저 뱀을 찾아서 머리를 뭐 이렇게 입 모양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책이 있어 그런 홍보 자료 옛날 분들이 알고 계셔서 찾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걸 일단 알려드리고 그래서 뱀을 뭐 잡으려고 자극하지 말고요. 그다음에 물린 부위는 일단은 뭐 물 같은 게 있으면 뭐 생수 같은 걸로 그냥 가볍게 씻어 주시고. 그다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흥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정심.
네, 평정심. 그래서 이걸 막 움직이고 심박동이 높아지고 막 이러면 또 독이 좀 빨리 퍼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안 움직이고 심장보다는 조금 낮게 유지를 시키고요. 그다음 묶는 거는 뭐 굳이 안 묶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묶는다고 하시면 이게 막 너무 세게 꽉 조으면 오히려 피가 잘 안 통해서 이렇게 더 손상을 입을 수 있고 그래서 뭐 손수건 같은 거 있으면 묶어서 밴드 같은 거에서 묶는데 손가락 한두 개 정도 통할 수 있게 가볍게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병원에 빨리 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역시 안 물리는 게 최선인 것 같다는
맞습니다. 안 물리는 게 네. 최선입니다.
조심해야겠어요.
자, 그리고 또 기억에 또 이제 생각이 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때 영양사님 오셨었잖아요. 그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내장탕이 건강에 좋다라고 해주신 게 가장 약간 저희의 컬처 쇼크였거든요. 막 대창, 막창 막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이라고 꼽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게 그런 게 건강에 좋다고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게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여기서도 자꾸 간을 빼먹고 이런 내장을 이제 가져가고 막 이런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왜 간을 빼먹는 행동이 이제 뭐 여우나 막 이렇게 전래동화에 계속 메인으로 나오는 건지 맞아. 그게 진짜 건강에 좋아서 가져가는 건지 이런 게 궁금했었어요.
크게 뭐 즐겨 하진 않는데 간에는 이게 비타민 A나 뭐 비타민 B군들 어떤 그 우리 몸에 필요 꼭 필요한 것들이 좀 밀도가 높게 이렇게 농도가 높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게 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드시면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불명열이라고 하는데 뭔가 원인은 있지만 밝혀지지 않은 어떤 것들 나중에 기술이 더 발전되게 되면은 검출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삶아서 뭐 이렇게 먹는다면 모르겠지만 간을. 생간을 먹는 거, 생 내장을 먹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잘 먹지 않습니다. 네.
그럼 막 순대 팔 때 주는 간 정도는 익혀져 있으니까 괜찮은 거네요.
아,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뭐 즐겨 하시는 분들 계시고.
좋아하세요? 순대간은?
네, 그런 거 익힌 거는 잘 먹죠. 단백질도 많고 하니까요.
근데 저도 그 마장동 가면은 아직도 그런 이제 살아있는 아니 살아있다기보다는 생간을 그쵸. 이제 주시긴 하시거든요.
드셔보셨어요? 생간?
저는 이제 먹죠. 예. 그냥 맛있어요? 고소해요. 예, 고소해요. 예.
그 약간 그, 참기름에 예. 해가지고 이렇게 그쵸.
그쵸. 그게 없어서 못 먹는 경우도 많고 그걸 빨리 가야 돼요. 없으면 나중에 늦게 가면은 그게 사라져가지고 이게 신선할 때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안 맞으면 또 못 먹고 하는데 오늘 있다고 해서 주시면은 예, 한 점씩 이렇게 먹고 소주 먹고 이렇게 하면 네, 맛있지 않았나.
소주로 생각. 소독 한번 하시면서.
네, 소독을 하, 소주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한국인에게는 그냥 소주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어떤 음식이든 소주로 한번 네, 소독하면 맞습니다. 괜찮아지니까.
네. 맞아. 와, 아 그리고 저 하나 또 궁금한 거 가위 눌리는 장면 나오잖아요. 봉길이가 계속 그 귀신한테 눌리다가 뻘떡 일어나는 네. 그 장면도 저는 되게 기억에 남았던 저는 사실 가위를 자주 눌렸거든요. 아.
일단 그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가위 눌림은 저희는 그 수면 마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이제 많이 기술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수면 잠을 잔다라는 거 이렇게 분석을 뇌파 분석을 이렇게 해보면 렘 수면 비렘 수면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눈이 이렇게 따라라락 움직이는 그걸 렘 수면이라 부르는데 그때는 몸이 마비가 와요. 그런데 그 대신 정신에서 뭔가 정리를 하는 행동에서 꿈을 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신이 회복되는 구간을 말하고 비렘 수면에서는 몸 자체가 이제 회복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긴 하시는데 우리 그 수면 마비 같은 경우에는 렘 수면 기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렘 수면 원래 정상적인 기적은 정신이 많이 활동한 거기서 뭐 온갖 판타지 영화를 다 찍을 수 있거든. 하늘도 날아다니고 싸우고
맞아,
어떤
맞아, 맞아.
나의 스트레스를 정리해 주는 어떤 그런 과정이긴 한데 근데 그때 만약에 내가 진짜 몸이 움직여서 싸우게 된다면 잠이 깨어버리잖아요.
그치.
그럼 그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또 똑똑한 머리는 몸에다가 이제 너는 멈춰 있어라고 이렇게 마비의 시그널을 이렇게 내보내고 정신만 이렇게 회복을 해야 되고 막 꿈을 꿔야 되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꿈을 좀 이렇게 잠을 꿈이 좀 더 활발하게 좀 더 각성 상태로 완전히 깬 건 아니지만 비몽사몽해진 그런 구간이 있고 그때 우리가 정신은 깨고 이제 막 꿈도 보이고 근데 몸은 안 움직이고 그러면 그때 이제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꿈 속에 있기 때문에 뭔가 싸우고 있거나 뭔가 보이거나 황청 환시가 보이고 그렇게 되는 현상을 수면 마비라고 부르고 한두 번 정도 나타날 수는 있는데 이게 빈도수가 많은 병들이 하나 있어요. 기면증이라고 부르는 게 우리가 낮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냥 잠을 바로 자버리는 거예요.
픽 쓰러지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이 수면 마비가 빈도수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연구 결과로 밝혀져 있고 저는 그 외에 그냥 한두 번 정도 느끼는 건 그냥 생리적인 거 누구나 다 가지고 느껴본 한두 번쯤 느껴본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면 풀린다든지
맞아.
누가 이렇게 탁 쳐주면 풀린다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혹시 이유가 뭐예요? 이제 정신이 갑자기 몸이 마비가 깨는 건가요? 누가 건드림으로써?
수면 마비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요. 보통 1, 2분 안에 풀리거나 다시 잠을 자거나 아니면 옆에서 누가 때마침 잘 건드려주면 렘 수면 자체가 각성이랑 거의 가까운 단계이기 때문에 금방 깨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시간이 지나서 자동으로 풀리는 거지 손가락 움직인다 아마 못 움직일 거예요. 제 경험상 못 움직여요. 그냥 그쵸. 다시 자야지 이 생각 뭐 이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러게.
파묘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네. 저희 다음 시간에도 두 분과 함께 좀 토론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준비되셨죠? 다음 시간 것도?
공부를 열심히 해오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다음 시간 더 기대해 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우리 또 피넛님께서 또 네. 자료들을 또 네. 생각보다 아니. 뭔가를 또 뽑아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좋아요.
제가 파묘에서 역할이 별로 없겠다 싶어서 여기서라도 열심히 해요. 좋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